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은 대체로 다 좋습니다. 뭐 믿음의 역사, 뭐 믿음의 고백, 뭐 믿음의 사랑. 좋은 것에는 반드시 뭔가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슷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믿음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방을 샀습니다.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입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짜리를 500만 원씩이나 주고 샀습니다. 내가 짝퉁인지 몰라요. 평생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별 지장 없습니다. 그냥 뭐 돈 좀 많이 좀 날렸구나. 뭐 그 정도. 그런데 믿음이 짝퉁이라는 것, 이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믿음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유익이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14절 초반부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구원이 없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의 근거,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잘못된 믿음, 구원과는 무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받는 수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평가할 때는 뭐 성적이 기준이 되고 뭐 학교 생활,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음식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을 가지고 음식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의 양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로리, 또 어떤 사람은 영양가로 그 음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든 객관적인 판단이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 중에 지금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추운 날씨에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그러다가 몸 상한다, 가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리고 굶고 다니지 마라, 밥도 제때 먹어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의 권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그냥 가서 입어라, 먹어라,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 먹고 안 입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말로만 먹어라 입어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데려가서 먹여주고, 그리고 옷도 내 옷을 벗어주든지 아니면 옷을 사서 두든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구제이고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현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결국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 이것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행함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그런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근데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기준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딱 시험을 딱 보게 하고 나서 자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럼 누가 합격이고 누가 불합격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90점 가까이 맞으면 합격이다. 90점 가까이 맞으면 합격이다. 89점은 합격일 것 같아요. 88점은 글쎄요, 합격일 것 같기도 합니다. 87점은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기준이 되는 행동, 행함, 이 행함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구절 2장 1절로 13절 내용을 보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가 왔을 때 부자는 존귀 여김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었을 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들의 모임, 뭐 사업가들의 모임을 갖겠죠. 뭐 정경련 같은 거.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모임이면 그들의 실력,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믿음이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심판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긍휼, 이 긍휼의 여김, 이 긍휼의 행동,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에 믿음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근거되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보고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은 것, 그들을 섬기지 않은 것,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된 배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 믿는다 해서 그 믿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억울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처럼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이게 파송할 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을 때 이처럼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면서 딱 한 가지 권면했습니다. 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목숨 바쳐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제라는 것은 유대적 경건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가 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아유 안 됐네 안 됐다 국가는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나 이 나라는 뭐 복지 시스템이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로 하는 멘트 이런 거 립서비스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행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 또 비슷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이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리라 이 말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 이런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가? 행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말하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아, 사랑은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다 줄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뭐 전도, 선교 말하면 뭐 그냥 세계 선교로 말하면서 전도를 말하면서 너무나도 그냥 빠삭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제, 아, 구제도 잘 알아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삼일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구제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습니다. 이처럼 귀신 수준, 귀신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는 믿음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처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아니면 교사, 목자, 간사, 리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맡았고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믿음의 행동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 성경과 믿음과 예수에 대한 지식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 믿음을 가졌구나, 이처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르게 알게 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구제와 그리고 귀신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옳은 믿음, 이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믿고 행동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행함, 그 행함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온전치 않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앞서 행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행함은 그의 믿음을 증명했고 결국 그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도 믿음의 행동이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행동들이 그때그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죽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이처럼 행함이 있는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